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계시록 이제 오늘부터 9장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에 대한 내용이 9장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제 나머지 세 개의 나팔은 그것들이 세 개의 뭐랄까 좀 비의 나팔이라는 점에서 다른 앞선 네 개의 나팔과는 좀 구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섬뜩하고 좀 광포하다고 그럴까요? 그러한 나팔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장인 9장을 읽을 때 좀 이렇게 뭐랄까 마음이 좀 섬찟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본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지만 저는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언급되어져 있는 그런 놀랄만한 것들을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 백성으로서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것들을 참고 견뎌야 한다면 그것은 결코 정말 아름다운 훈련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어찌 보면 대환란기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에게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화들은 대환란기에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것들의 결정이라고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주로 대환란기인 다니엘서 그 70일에 해당되는 마지막 3년 반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9장에 사용되고 있는 말들을 이렇게 보면은 단어들이겠죠. 해석이 매우 어려운 것들이 분명하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글자의 행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원칙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장에 사용되어 있는 비유나 상징이 아무리 특이하고 주목할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문자적인 해석 외에 보다 나은 다른 해석 방법이 있다면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원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는 견지에서 이 9장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나팔입니다. 별이 떨어지고 메뚜기 재앙이 돌아오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9장 1절은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로부터 별이 하나 떨어지는 장면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1절로 볼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서 무적행이란 말은 어찌 보면 그 정확한 뜻으로는 바닥이 없을 만큼 끊임없이 계속되는 깊은 웅덩이를 말합니다. 또 보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두 개의 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이 땅 위에 떨어진 실제 별이라는 것들을 또 여러분들과 나누었고요. 여러분 지금도 뭐 그 행성이 지구로 떨어지고 있고 가끔씩 가다가 어느 뭐 좀 큰 행성이 지구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또 어렸을 때도 그 운석이 정말 그 밤하늘을 아름답게 가르면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냈지 않습니까? 현대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은 지구의 종말은 아마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운석이, 큰 운석이 바다로 떨어져서 그 바닷물이 해일이 되어서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지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러한 해석들이 이러한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말씀되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건 그러나 본절에 언급되고 있는 비열은 그것과 다른 종류의 비열로 저란 인칭 대명사가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범한 인격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 비율은 네 번째 나팔이 울릴 때 언급된 비율과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율은 지적인 능력을 갖고 행동할 뿐만 아니라 그가 사용할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가 주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비율에는 이러한 일들이 절대 불가능하죠. 분명히 이 비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율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별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탄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별이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러한 주장에 뭐 그렇게 썩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별 자체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적그리스도와 정반대의 입장에 있고 사단의 조종을 받아 움직이는 적그리스도인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사단으로 해석할 수 있는 증거는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의 땅에 찍혔는고. 우리는 또 누가복음에서 이와 같은 기록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것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비유이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성경 말씀들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다루고 있는 또 여기에서 또 다루고 있는 사단의 상태를 말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뒤에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쫓겨났다는 사실을 진술합니다. 별이 하늘로부터 쫓겨난 사단이라고 말할 때 그러면 사단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하늘에서 떨어져 구렁으로 가는 열쇠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열쇠는 권위와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무적행, 이것은 뭐 끊임없는 기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무적행은 구름으로 인도하는 끝없는 계속되는 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적행은 20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닥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적행과 하데스는 그런 면에서 동의어이지만 무적행과 지옥은 동일한 단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무적행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말씀이죠.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땅 위에 내려오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설명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실제는 예수님께서 땅속에 묻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분께서는 땅속에 묻힌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무덤에 안치된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 본절을 또 마태복음 12장 이 40절 요 말씀은 주님께서 무적행으로 가셨는데 그것은 하데스나 또는 스올이었음이 분명하다 하는 거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도 누가복음 16장에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두 개의 사이에 하데스가 있는데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아주 뭐 그림을 보듯이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분께서 두 개의 하데스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암시하셨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고통스러운 장소로 갔지요. 그러나 가난한 자는 아브라함의 품,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낙원에 갔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어 죽으셨을 때 그곳으로 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당신의 승리를 알리시고 장차 당신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 그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라는 에베소서 4장 8절의 말씀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의 말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죽으신 후 그곳으로 가셔서 당신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셨음을 선포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적행이 땅속 깊은 곳을 의미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말이 저에 대해 매우 신비적으로 들리게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러한 개념을 수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이 더 좋은 견해를 갖고 있어서 그것이 다른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저는 그것을 얼마든지 수용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님의 주장을 따르시는 것이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가장 현명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주님께서는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도 우리에게 귀신들이 그곳에 갇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31절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가로대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므로 무적행은 문자 그대로 바닥이 없이 계속 내려가는 갱을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 가공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천국을 어딘가의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뭐랄까요? 뭐 생그릴라와 같이 아름다운 섬으로 추측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문자 그대로의 실제하는 장소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대환란기의 마지막 때 음부의 열쇠가 사단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사단에게는 그때까지 누리지 못했던 자유가 부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기간 동안 인간이 죽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사단은 계속해서 인간이 죽지 않고 살게 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군세가 죽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진리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2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그랬어요. 무적행으로부터 거대한 화산 분출과 같은 연기가 나와서 전 지구를 덮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사악한 종류의 연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본절에 대해 문자 그대로 해석할 때 정확하고 만족할 만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3절 4절로 가볼까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또 피조물들에 대해서 매우 두렵게 묘사하는 상징적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한이 그것들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본문에는 메뚜기의 일종인 황충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매우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죠. 고베트가 성경의 계시란 책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메뚜기와 다른 종류로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첫째, 그것은 식물을 먹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땅 위에 다른 메뚜기들은 왕이 없는 것에 반해서 황충은 왕이 있다. 세 번째, 성경은 메뚜기에 내린 메뚜기의 재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이게 출애굽기 10장 14절이거든요. 황충 메뚜기는 문자 그대로 사자와 말, 전갈, 그리고 사람을 닮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애굽에 내렸던 메뚜기 재앙과 문자 그대로 똑같은 재앙을 말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의 재앙이 나타날 것에 대해 예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메뚜기와 요엘서에 예언된 메뚜기 사이의 공통점은 메뚜기가 갖고 있는 특징과 그것들이 멸망시키는 대상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황충처럼 아프게 쏘며 그것들이 멸망시킬 대상은 그런 면에서 악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9장 5절로 가볼까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특별히 계시록 보면 전갈이 많이 나오는데 전갈은 바닷가재처럼 생긴 것잖아요. 그래서 주로 습지에 서식을 하는데 그 전갈의 입이 아니라 꼬리에 치명적인 독이 있습니다. 아주 그 심한 고통을 주는 독성이 있는데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여호수아가 왕벌에 대해서 말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죠.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내어 쫓게 하였더니 너희 활로나 또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선지자들로 대환란기 때 살아있는 자들은 전갈에 대해서 요한이 말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6절로 가볼까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사단에게는 무적행, 신약에서는 지옥이죠. 그 무적행으로 인도하는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갱은 지난날 죽은 자들의 영이 머물고 있는 음부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선포하기 위해 가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무리가 죽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황충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유일한 대상은 바로 그의 무리인 것이죠. 이 기간에 사람들은 스스로 죽기 위해 자살을 시도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날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게 될 엄청난 공포심을 야기한다고 봅니다. 사단은 그의 군사들에게 계속해서 이 땅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늘날과 같이 빛과 어두움 사이에 싸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을 허락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죄인은 자기의 뭐라 할까요? 반역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결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히 여기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들 가운데 대부분은 2차적인 것이나 3차, 4차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로 10절까지 요 말씀은 다음에 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